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6일에 이어 7일에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한국 정부는 6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경보 주의보를 내렸고 연휴 막바지인 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에 3, 4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올해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나들이를 계획했던 시민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면서 전국 주요 관광지가 썰렁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기상청 관계자는 중국 북동지역에서 황사가 추가로 발생하고 8일 오후까지 황사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전망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TV는 5일 오후 평안북도와 양강도에서 황사가 관측됐고 저녁부터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으며 7일까지 영향을 주겠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을 뽑는 결선 투표가 7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도파인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파 마리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습니다. 투표는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이날 아침 8시에 시작해 저녁 7시에 끝납니다. 여론조사 결과 마크롱 후보가 지지율 63%로 37%를 기록한 르펜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에 치러진 1차 투표에서는 모두 11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마크롱 후보는 유럽연합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반면 프랑스 우선 지지를 내세운 르펜 후보는 유로화 사용을 포기하고 유럽연합 잔류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보코하람이 억류하고 있던 소녀 가운데 82명을 석방했다고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이 7일 밝혔습니다. 보코하람은 지난 2014년 나이지리아 북동부에서 소녀 276명을 납치한 바 있었습니다. 석방된 소녀들은 협상을 통해 이미 체포된 보코하람 대원들과 맞교환됐습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수도에서 석방된 소녀들을 맞이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납치된 소녀들은 이른바 치복 소녀들로 불리며 국제사회가 이들의 석방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번에 소녀들이 일부 석방됐지만 여전히 113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억류됐던 소녀 가운데 약 60명 탈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최고령 등정 기록에 도전하던 네팔인이 6일 등반 본부에서 숨졌다고 관계자들이 발표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올해 85살인 민 바하두르 세르찬홍입니다. 세르찬홍은 76살이었던 지난 2008년 에베레스트 최고령 등정 기록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일본인 이치로 미우라 씨가 80세의 나이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해당 기록을 깼습니다. 네팔 정부는 16세 이하 등반가가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걸 금지합니다. 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등반 본부에 있던 관계자들은 세르찬홍이 심장마비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세르찬홍은 지난 4월 AP통신에 자신의 두 번째 에베레스트 정상 정복을 위해 몇 달 동안 훈련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7일 하얀 옷을 입은 여성 시위대 수백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반정부 인사들과 야당이 주도한 이번 시위에서 여성들은 시위를 탄압한 정부에 항의하며 내무부 건물까지 행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루탄을 쏴 이들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했습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5주 동안 계속된 시위에서 시위대와 진압 경찰이 충돌해 지금까지 37명이 죽고 7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난 6일에도 청년 한 명이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반정부 진영은 마두로 대통령이 헌법을 바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모레밤 황해도와 함남 남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모레는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함남 남부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내일 아침이 1도에서 17도, 오후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8도에 이르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가 연일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지난주에 많은 사람의 큰 관심을 받은 뉴스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요? 윤국한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이 잘 아시는 대로 4월달 지난달의 경우를 보면 미군과 한국군이 정례 군사훈련을 하면서 이 한반도에서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던 그런 한 달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미국의 항모 칼빈슨호가 한반도 해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미국이 전략자산들을 상당히 한반도에 배치를 했고 또 이에 맞서서 북한이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언급으로 발언들을 통해서였긴 했지만 미국에 대한 선제타격이라든지 위협적 발언들을 계속해댔고 또 실패하긴 했지만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 미국 내에서는 한반도도 마찬가지였지만 북한과 관련한 군사 행동의 가능성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요. 5월 1일이었습니다. 4월이 지나고 5월이 시작되는 첫날
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좀 직설적인 언행이 관심을 끌기도 했었지만
네.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한 발언은 상당 부분 준비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을 낳기도 했는데요.
네.
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전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는 영광일 것이다. 심지어 영광일 것이라는
네,
얘기까지
네.
했고요. 다만 적절한 상황 아래서면 이런 말을 두 차례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그 자신의 이 김정은 위원장 면담 용의 이 발언에 대해서 기자한테 이거는 긴급 뉴스다. 영어로
네.
브레이킹 뉴스다라는
네.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 4월 달에 그야말로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껏 고조됐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톤의 발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네. 선거운동 때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발언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서 살짝 그냥 한 말 같지는 않고요. 상당히 강조를 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준비된 발언이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적절한 환경을 조건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한 가지 조건, 즉 적절한 환경이 되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적절한 환경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요.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비핵화입니다. 즉 북한이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간의 미중 정상회담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 현안인 그 핵 미사일 문제 해결 또는 커다란 진전이 있을 것이 전제될 경우에 즉 비핵화 보장이 될 경우에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겠냐 이런 게 있고요. 또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만일 그런 비핵화 보장이 없이 그야말로 만남을 위한 만남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된다면 이것은 그 외교적은 물론이고요. 국내적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또 역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비핵화가 그 전제 조건일 것이다. 이런 그 해석이 많고요. 따라서 또 다른 해석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모든 옵션,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선택사항이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요. 이것은 주로 언론에서 그동안 군사적 대응 방안, 뭐 선제 타격이라든가 항공모함을 보낸다든가 이런 군사적 선택 대응 방안으로 해석을 해왔지만 말 뜻대로 보면 모든 선택사항은 군사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대화도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확정한 대북정책 자체가 최대 압박과 개입입니다. 즉 대화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 이번에는 모든 옵션 중에 대화 부분을 가능한 설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점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의 하나는 그 중국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력을 받아서 대북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미북 대화 체계에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일관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그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뭐 신세라면 신세를 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런 입장 요청을 그 수용을 해서 이런 것을 발언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네, 최은기 기자가 이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아너드라고까지 얘기를 할 것은 뭐 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도 대화를 안 한다고는 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저쪽에서 진정한 그런 자세를 보이면 하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특이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영리하다고 얘기한 부분도 그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실 상당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험한 말로 그렇게 비난을 하기도 했고요.
네네.
그런데 그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발언을 한 언저리에는 또 김정은 위원장에서 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을 사실 두 차례 각각 다른 장소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잘 준비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이것도 네. 그런 관측을 낳고 있는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이유는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 나이에 권력을 물려받아서는 강력한 장군들을 장악해서 말하자면 최고 통치자가 됐단 말이죠.
네.
그리고서는 그 권력을 굳혀가고 있는 것이 그런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되겠느냐.
네.
말하자면 북한 내에서 그 젊은이가 권력을 빠른 시일 내에 장악해서 공고하게 자리를 굳힌 것은 그것은 하나의 평가할 부분이다 지도자로서
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상당히 강하게 비난한 것과는 달리 좀 톤을 바꾼 것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맥락에서 어느 때는 말하자면 강한 톤으로 비난하면서 군사 행동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또 어느 때는 또 그 반대쪽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일정 정도 평가하면서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시 바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최대한의 압박과 최대한의 개입과 이 양극을 전부 다 지금 공개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과거에는 북한과의 대화라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 대화를 하겠다는 그 당사자가 대통령이 직접 내가 하겠다 이렇게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내가 얘기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한 것도 과거와는 좀 다른 그런 것인데요. 자 이렇게 파격적인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 워싱턴 조야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우선 의회의 반응 좀 살펴볼까요?
네. 미 의회라고 해도 뭐 상하원이 있고 뭐 수백 명의 하원의원, 상원의원이 있기 때문에요. 뭐 한 가지 반응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또 반응이 뭐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요. 하나는 이것이 뭐 새로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그 반응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저희 부유회가 매일 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금 대통령 취임한 지 한 100일이 조금 지났는데요.
네.
워낙 과거에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이 다른 뒤집는 또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워싱턴 조야 자체가 상당히 그 혼란스럽고 어느 것이 진이냐 이런 발언이 많기 때문에요. 미국 조야에서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도 그런 발언, 과거와 좀 다른 뭐 뒤집는 이런 것이 아니겠냐, 그리고 별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뭔가 만날 용의가 진짜로 있다면 이것은 문제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죠, 그 에드로이스 의원이
네.
아, 지난 2일 날 그 발언 뒤에 그 나온 얘기인데요. 거기서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 북한을 한층 중국을 동원해서 압박할 시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존 맥케인 그 상원 군사위 위원장도 이날 그 MS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너무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관성이 국가안보정책 행사의 근본적인 기둥이 돼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 독재자보다 더 나쁘고 폭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까 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는 게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를 그 표현을 썼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칭찬은 전 세계에 우려를 보내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평소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온 중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 측은 이 대화와 협상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네.
유일하고도 그리고 정확한 선택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이러한 언급을 다시 한번 하면서 중국 정부는 바로 대화와 협상을 쭉 강조해왔고 그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요. 이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은 이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른 시일 내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행동을 취하고 성의를 보여줘야 한다. 말하자면 자, 이 만남도 다 환영하고 하는데
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행동으로 보여서 뭔가 실천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국 정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미북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죠.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하여 백악관 대변인도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행동 그리고 선의와 관련하여 충족되어야 할 다수의 조건이 있으나 분명하게도 지금은 여사한 조건이 올바르게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교부의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이런데요. 지금 이런 입장이 한국 현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 현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끄는 정부는 이제 사실 뭐 다음 주 초면은
네, 그렇습니다.
5월 9일이 대통령 선거니까 정권은 교체됐는데요.
네.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겠지만
네네.
현재 그 황교안 총리가 이끄는 한국 정부 내각은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조해왔던 그런 대북 정책의 기본 틀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입장, 그런 맥락에서의 한국 정부의 입장은 지금은 북한과 대화를 할 때가 아니고 압박을 강화해야 될 것이다.
네.
물론 대화의 문은 늘 열려있다라고 이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발표한 대로 그런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태도 변화에 그런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아직은 압박을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 육자회담 수석대표 등을 통해서 만나면은 늘 이 같은 기조를 계속 확인해 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있은 이후에 미국이나 한국 이런 데서는 많은 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정작 이 평양은 어떤 입장인가 지금 뭐 아무 얘기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침묵에 있는 이 북한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2일 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벌써 그 며칠째 평양이 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그동안의 그 사례를 지켜보면 약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북한 그 언론 행태, 북한 당국의 행태를 보면요. 가장 미국의 정치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폭군이다, 독재자다 이렇게 그 뭐 비난을 하거나 언급을 했으면 바로 하루 이틀 뒤에 바로 그 굉장히 격렬한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뭐 관영 매체거나 뭐 외무성 대변인 등을 통해서요.
네.
그런데 벌써 이제 며칠 지났는데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요. 한 두세 가지로 그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이 뭐 북한 당국으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뭐 미국이 공격을 하겠다라든가 뭐 압박을 한다든가 이것은 이미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뭐 여기에 대해서 건건히 대응을 하고 그러겠는데요. 미국의 행정부의 현직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아, 이것도 뭐 영광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이건 예기치 못하고 상당히 당황을 하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의도에서 나온 건가, 이 배경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떤 함의가 있나, 이것을 아마 면밀히 그 분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참조로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유세하는 도중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햄버거를 먹으면서 회담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당시에도 북한이 한 2, 3일 있다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 관계자와 또 외교관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데 조만간 아마 북한이 곧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의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간에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제 의문 아니겠습니까? 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사실 이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대화, 이것은 양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이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어떤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고
네네.
또 양쪽이 뭔가 물밑 접촉도 있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네네.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정상 간의 만남이고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상의 만남이 이루어진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분위기로 보면은 북한이 아직까지도 비핵화에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발언들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사실 오바마 행정부, 전임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그 진정성의 요건으로 잘 아시는 대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것을 유예하고
네.
그리고 또 유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관들을 영변의 핵시설에서 들어가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네.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을 사실상 내세우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 간의 대화의 틀로서 그리고 조건으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런 단순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동결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고, 그보다는 좀 더 강화된
네.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수준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의 미북 간 대화 중재와 관련해서 내세우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사실은 이미 북한은 우리는 비핵화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서 중국 측의 중재까지도 받아들이지고 않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합의점, 절충점을 찾아서 대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분명히 뭔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전에 물론 또 돌발적인 변수가 없이 북한의 저강도든 고강도든 도발적인 행동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히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적절한 때에 처리를 해야만 되고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건데, 예, 자, 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정말 참 쉽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뉴스 포커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가 과연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은 3일 국무부 직원들에게 한 연설에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틸러슨 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We are preparing additional sanctions if it turns out North Korea's actions warrant additional sanctions. We're hopeful.
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추가 제재를 당할 만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 추가 제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이 말한 이 추가 제재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발언의 맥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말하자면 추가 제재를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네.
북한이 가령 추가로 핵실험을 한다거나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은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든 또 미국 독자적인 수준에서든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그동안 누누이 강조해왔던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틸러슨 장관은 사실 이런 추가 제재를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닐지라도 기존에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 체제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회원국 각국들이 좀 더 충실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틸러슨 장관은 그동안에 각국이 제재 이행하는 그런 사례들을 잘 지켜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네.
대북결의 불이행 사례나 또는 제재 위반 기업이나 개인을 보게 될 경우 미국은 해당국에 이를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다른 나라가 자국 기업 또는 개인의 대북 제재 위반을 바로잡을 수 없거나 내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그런 위배 행동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제재를 말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그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엔 회원국들이 다 일제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안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엔 회원국 각국들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미국이 바로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겠다. 말하자면 그 해당 국가나 아니면 그 해당 국가의 소속 기업이나 개인들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제재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이 중국을 통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3일 이것은 그 얘기한 건데요. 국무부 그 직원들을 향해서 약 40분간 한 연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제일 큰 그 외교안보 사안이기 때문에요. 틸러슨 장관이 이날 북한 핵 문제를 상당히 중시해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 핵 문제를 풀겠다. 이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압박 의지를 시험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북한 정권에 대한 영향력과 영향력 행사 의지에 한계가 있다고들 하는데 미국은 중국을 적극 시험해 볼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 그러니까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그동안 각국에 그들의 행동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말해왔다면서 대북결의 불이행 사례 혹은 제재 위반 기업이나 개인을 보게 될 경우 해당국에게 이를 처리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못할 경우에 미국이 나서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동시에 틸러슨 장관이 이것은 뭐 제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 겁니다만은 틸러슨 장관이 강조한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 핵무기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는 조건이 올바를 때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통해서 자꾸 지금 본인의 안보를 보장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 바른 것이 아니다. 핵무기가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의도는 북한 정권을 교체하거나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거에 그 이런저런 관리들이나 또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뭐 없앤다든지 교체한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좀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새로운 행정부가 이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건지 좀 어떤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체제의 붕괴나 또는 정권 교체를 모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행정부나 한국 정부가 공언을 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네네.
그것보다는 일부 언론들이 정책 방향이 그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를 많이 했던 것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 출범 초부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한 북한이 핵무기로서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런 맥락인데요. 말하자면 북한이 번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비핵화만 한다면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틸러슨 장관은 이것을 사실 지난 3일 날 국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정책은 정권 교체, 정권 북한 정권 붕괴 이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일을 앞당기려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것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하고 협력을 한다면 북한도 말하자면 미국과 협력하고 교류할 그런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틸러슨 장관은 이날 그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그 개입 정책을 할 준비도 돼 있지만 협상 테이블로 가기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은 조건이 올바를 때 북한과 대화 나설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내정책은 끝냈다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과거 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내정책 그 중에 하나인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뭐 맥을 같이 하는 거고요.
네.
참고로 그 오바마 행정부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하면지만 조건이 맞는다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 건데 아마 그 오바마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그 관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려는 거죠. 일단 9.19 공동성명이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현 천명을 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IA 사찰관을 복귀하고 또 영변에 그 핵설 동결이나 폐기 이런 것을 다 할 9.19 공동성명이나 6자회담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라.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해온 구체적인 대화의 조건입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 극한적인 대립을 하던 두 세력이 서로 어떤 그 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했는데 막상 이것을 누가 가서 전달하고 어떻게 접촉을 하게 만들어서 조율을 하느냐 하는 그런 걸 보면 항상 어떤 그 중재자가 있었고요. 또는 물밑 작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은 아주 단단히 서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실행하느냐 이런 것이 과거의 정부들이 미국에서도 또 과거 그런 것이 있었고요. 스포스라든지 또 어떤 장관이라든지 또는 또 다른 어떤 특사가 다니면서 그런 것을 그 해결을 한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자, 앞으로 이 한반도 문제 어떻게 그 해결이 될지 좀 잘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월이 지나서 또 5월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도 끝이 났습니다. 자,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자, 좀 해결이 됐는지 전망을 좀 해보실까요?
예, 사실 그 상황은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4월 달에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끝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북한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 어떤 형태의 도발이든 아직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곧 그 대통령 선거가 그 실시되지 않습니까?
네.
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이유나 명분은 어떤 것이었던 상당히 강한 그런 입장으로 일관했던 박근혜 전 정부의 유산이라고 할까요? 정책들은 사실 전면 새롭게 개편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네.
더더군다나 현재 진행되는 그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과거 야당에 소속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야당 출신 후보들은 공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북한과 좀 더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 정부가 지금은 대화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국과 공조해서 계속해서 압박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과는 조금 다른 그런 기조가 그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기에 북한이 어느 정도 호응해 주는 한 사실 군사 행동을 언급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으로 일관했던 4월 달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국면이 조성이 되면서 일단은 남북한 사이의 대화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 좋은 기류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화에 부응을 하면서 더 이상의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포커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미북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커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이번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과거에도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종종 그 중국이 그 북한 당국의 그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조치 이런 것을 할 적에 북한이 중국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핵실험 문제 때문에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찬성을 했다거나 또는 중국의 국가 주석이 그 북한보다 한국의 대통령을 먼저 만났다든가 이런 경우에는요.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그 우호관계를 해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은 비난할 경우에도 대놓고 중국을 딱 집어서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동안
네.
어떻게 했냐면요. 과거에는 주변의 어떤 나라가 뭐 네.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가 뭐
네.
줏대 없이 놀아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이 상례였는데
네.
이번에는 개인 필명이긴 합니다만은 딱 집어서 그러니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양국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망동이다 이렇게 아주 그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건요. 과거보다는 한 겹 수위가 올라갔고 과거의 보도 사례를 비해서도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언론 자유가 이제 충분히 주어진 그런 사회에서는 신문에 기고를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무슨 정책을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자,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이 실은 내용이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런 또 언론 자유가 있는 데서 있는 것하고는 이제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붉은 선. 즉 인내 한계선을 넘어섰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그러면 중국이 무엇을 했기에 넘어섰다는 건가요?
사실 중국이 무엇을 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예.
말씀드리면 김철이라고 하는 조선중앙통신의 필자의 개인 이름으로 나간 이 논평이었거든요.
네네.
이 논평은 사실은 중국의 인민일보와 환구시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의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관영 매체들이 북한과 관련해서 쏟아낸 말하자면 논평에 대해서 공박을 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죠, 물론.
네네.
그리고 그 두 관영 매체들 간의 그 논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경우에는 조선중앙통신의 사적인 이름의 그러든 논평일지라도 사실은 북한 정권의 당국의 의중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북한 정권의 말하자면 중국에 대한 중국 매체지만 중국에 대한 좌절감 그리고 불만 이런 것들을 분명히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포출 내용은 무엇이냐 중국도 사실은 북한의 핵은 용인하지 못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정한 수준의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고강도의 도발을 한다면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말하자면 상호 군사조약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에 중국이 자동적으로 군사 개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고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논설들이 중국 관영 매체들에 나왔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논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논설을 보면 이 중국 측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북한의 인내심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이 중국이 말하자면 관영 매체의 논평들이 보면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 내용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관영 매체가 연일 상대방을 비난하는 등 북중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항상 북한이 대단하고 북한이 너무 좋은 나라고 북한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저는 17살 가까이 나이 때까지 알고 또 그렇게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북한박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청년 박대현 씨가 두만강 건너 중국 땅에서 세상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고향 친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제가 살아왔던 북한보다는 너무 대단하게 발전이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그래서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고요.
한국 남조선에서 받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현 씨는 어린 동생과 함께 영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 동생은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해서 울죠. 저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 절망감도 쌓여서. 영어라도 좀 잘 알면 나가서 친구들과 사귀어가지고 그렇게 좀 재미나게 놀 수도 있는데 거의 1년 반 정도는 뭐 그냥 학교 갔다 오면 집에서 그냥 혼자서 왕따라고 하죠, 그거를.
조선 말은 하나도 통하지 않은 영국에서 혼자 사는 해결되지 않은 고민을 갖게 됐고
영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너무 혼란스러운 거. 저한테는 그 나의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던 거.
태현 씨를 위해서도 동생을 위해서도 다시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현 씨의 발길은 중국에 가 있었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진 정체성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고향 사람들의 어려운 생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고향에서 오신 분들이 정착을 잘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분들도 이렇게 살기가 경쟁률이 너무 심하고 치열해서 살기 어려운데 고향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조금 더 어렵다라는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것이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늘은 탈북자들의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는 청년 박대현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 약 2만 명 중 16.3%가 자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 사람들과의
북한과는 전혀 다른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 예상한 일이지만 죽기를 각오했던 탈북보다 더 힘들어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습니다.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를 할 때 혼자 결정을 해야 되고 혼자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일이 그들에게는 엄청 어려운 거예요. 뭔가를 인생에서 혼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에 태어나신 분들처럼 학교 동창회라든지 아니면 만나고 다녔던 친구들이라든지 어쨌든 한국 사회에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조언을 받고 어떤 일을 선택하기 위한 데 있어서 함께 그런 조언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이들은 그래도 힘들지 않을 텐데 탈북민들은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고향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하는 것이었고 탈북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도움의 소식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의 손에 꼭 쥐어주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향에서 오신 분들을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저처럼 젊고 많은 능력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탈북민들이 이런 정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받아보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을 통해서 또 지인들을 통해서 또 제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좀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시작하게 되었던 게 우리원이시죠.
탈북자들의 정착을 돕는 크고 작은 기관이 40개가 넘는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단체들에서 어떠한 정보가 나오면 그 단체 웹사이트에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탈북민이 그 정보를 찾아보려면 네이버나 아니면 뭐 어쨌든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단체 이름을 검색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서도 공지사항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알맞는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정보를 찾아보려면 하루에도 40여 개 되는 기관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를 돕는 기관이 40여 개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5개 스텝을 거쳐야 돼요. 온라인 들어가야 되고 검색해야 되죠. 검색에서도 그 웹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야 되죠. 또 공지사항에 들어가야 되죠. 거기서 또 자기에 맞는 정보를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개인이 그것을 하기라는 게 엄청 어려워요.
인터넷 검색을 할 줄 몰라서 인터넷을 붙들고 앉아 있을 여유가 없어서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정보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이럴 때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치과 무료 지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전거 700대를 어느 기업에서 탈북민들에게 무료 나눔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장학금도 나왔고요. 근데 장학금 나왔다고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도 모르더라고요. 대학생이면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왜 모르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대학교에서도 많은 사람이 정보를 알면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된다고 이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근데 이런 정보들이 데드라인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시간이 있어서 이게 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빨리빨리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채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정보를 많이 이제 알게 되어가지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던 계기입니다.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새 소식이 올라오나요?
저희가 하루에 작년엔 2016년도에는 정보가 한 710건 정도 올라갔고요.
전체?
네네네. 그래서 하루에 2건에서 3건 정도가 올라갑니다. 매일.
스마트폰에 우리온 프로그램만 설치해 놓으면 새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알림 기능을 해놓아서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편리한 체계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지고 계시겠습니까?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침, 저녁, 점심으로 설치를 해서 하루에 세 번 정도 검색을 합니다.
40개 기간을?
그렇죠. 네.
거의 저게 너구리 눈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능숙해져서 이제는 워낙 잘 하고
있죠.
수장 매니저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씨의 여자친구 박수향 씨가 우리온의 소식통이 됐습니다. 우리온 행사의 기획과 행정 그리고 만남이란 주제로 열리는 다양한 외부 행사는 남한 청년 유진범 목사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셋이다 보니까 같이 하는 영역이 많긴 해요. 근데 나름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박대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외부 대표다 보니 외부적인 일들 또 외부적인 일들과 함께 기획하는 일. 왜냐하면 열정이 있고 방향을 또 잘 잡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홈페이지와 관련돼서 IT 쪽을 이쪽에서 담당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기획, 서류, 행정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는 2017년도 제일 하고 싶은 사역은 오프라인 쪽이 나는 제일 재밌다라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약간 오프라인 쪽 활동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박수양 매니저님 같은 경우가 정보 나눔, 무료 나눔과 관련돼서 북한 이탈 주민들, 회원들, 온라인 회원들과 소통하고 상담하고 뭐 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요. 예산을 여기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 의회, 대표, 저희는 정부, 그다음에 예산, 행정을 담당 뭐 이렇게 하는 게 또 박수현 대표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 박대현, 의회 책임자 박수향, 행정은 유진범 목사가 책임자입니다. 이렇게 남북한 청년 3명이 조그맣게 시작한 정보 나눔 앱 우리온은 금세 입소문을 타고 회원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는 탈북민 회원 수가 약 5,500명 정도가 있고요. 하루에 카카오 스토리만 방문자 수가 1,200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정보를 하나 올리면 한 1주에서 2주가 되면 평균 노출 수가 8,000 횟수가 나와요.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5,500명이라는 숫자가 되기까지 1년이 걸렸는데 어디 가서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기존의 탈북민들 회원이 채널이 되어 있는 채널이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어도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1년 동안에 5,500명이라는 숫자는 사실은 입소문을 통해서 서로가 이런 거 좋더라 이런 거 한 번만 깔아놓으면 바로바로 정보가 다 대한민국의 탈북민들한테 지원되는 정보는 한 손에 다 생긴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온의 탈북자임을 밝히고 가입한 회원만 5,500명입니다. 카카오 스토리로 소식을 접하는 회원도 하루 1,200명이나 됐습니다. 인터넷 세상이 아니었다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도 있었고 내친 김에 한국 사회 각계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인터넷상에서나마 탈북자들의 생활 속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멘토라는 이름으로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 나눔.
네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분들이 멘토 사진과
네네.
이름과
네.
어디 소속인가
네.
꽤 많으시더라고요.
현재 한 42명 정도, 42명 정도가 멘토로 대우해 주셨고요.
네, 멘토 역할이?
멘토 역할은 탈북민들의 어려운 점을 좀 해결하자라는 게 그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미션이고요. 함께 이제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들이 이제 겪는 문제점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자 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법률 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대학교라든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탈북민들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또 의료하는 문제점들을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고 온라인에 있는 멘토분들에게 좀 상담을 받아서 그걸 좀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희 멘토로 회원가입 되신 분들입니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진로와 취업, IT와 정보 분야, 법률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가에 대인관계, 학업 문제, 금융 문제, 건강 문제와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말을 받을 수 있는 40여 명의 멘토가 우리온 웹사이트에 이름과 사진을 올려주었습니다.
변호사분 계시고 기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이건 과학 쪽에 문의를 해볼 수 있는
그렇죠. 네.
만약에 과학에 꿈이 있다면 네, 관심이
네.
있다면
네.
혹시 뭐 기억나는 연결 멘토와 멘티 관계가 있으세요?
저희가 상담을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삼국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는데 법률과 관련된 상담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에 뭐 중국에서 자녀를 낳았는데 한국에 데려와서 뭐 어떻게 이런 자녀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취업과 진로 그리고 나이가 좀 계신 분들은 법률 상담이 제일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온라인에 국한돼 있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저기 있는 보드에도 보면은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정보 나눔이 있고
네.
청년 토크도 있는데
네.
청년들이 모여서 남북 청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청년 토크는 이제 12회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통일이라는 주제에 좀 가까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고향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 나눔 인터넷 봉사를 하고 있는 탈북 청년 박대현 씨의 우리 온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